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뉴햄프시주에 있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낚시를 떠나곤 했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농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만 농어를 잡도록 했습니다. 농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이른 저녁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끼우고 작은 민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낚시를 물에 던지면 황혼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의 물결이 수면 위로 일었습니다. 이었고 달이 떠오른 후부터는 은색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었고 소년은 뭔가 큰 것이 걸렸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혼자 힘으로 그 큰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이 대견하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지쳐 힘이 빠진 큰 물고기를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태까지 본 놈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어였습니다. 소년과 아버지는 달빛을 받으며 바닥에서 퍼덕이는 그 물고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냥을 켜서 손목 시계에 비추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농어 낚시가 허용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고기를 한번 쳐다보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소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2시간 뒤에 다시 낚으면 되잖아.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만큼 큰 놈은 다시 잡지 못할 거예요. 소년은 호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속에 근처의 다른 낚시꾼들이나 낚싯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이 농어를 잡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소년이 그 농어를 몇 시에 잡았는지 모른다고 해도 소년은 아버지의 분명한 목소리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은 한숨 지으며 커다란 농어 입에서 낚시 바늘을 빼내고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내 농어는 서둘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앞으로 그만큼 큰 물고기를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뉴욕시에서 성공한 건축사가 되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는 그 섬 낚시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끔 자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오래전 그 캄캄한 밤에 물속에 도로 놓아주었던 그 농어만큼 큰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지만 생의 순간순간 도덕성이 부딪힐 때마다 매번 그 물고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농어 사건은 그에게 농어라는 이익보다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이 농어를 놓아주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야속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 농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가족들은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농어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좌표가 되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목전의 이익보다 큰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모와 자기의 욕망을 움켜쥐기보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목전의 이익보다 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을 향한 애정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주고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20대, 30대의 청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정말 고맙다입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은 제 사역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투옥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어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옥바라지까지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은 참 고독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됨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 암살 대상 영순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의 전력으로 인해서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서 숙식을 제공받고 다음 여행지까지 여비를 받아서 다녔습니다. 이미 기혼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옷가지와 먹을 음식을 보내어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옥바라지를 하게 해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초점에 있지 않고 점점 더에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의 주마 가편의 말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난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감정의 유효 기간은 900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의 설렘과 헤어질 때의 아쉬움의 감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려면 헤어지기가 싫고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아내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서 과속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는 것은 곧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걷는 데까지는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니거나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 송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이해되지 않는 남녀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다가 한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것, 즉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기가 훨씬 더 쉽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단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어를 쓰고 절차를 지킨다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이기에 자기 배우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게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예의를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기함, 자랑함, 교만함,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등은 모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즘 엄친아, 엄친딸과 같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들이 유행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며 성격도 좋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게다가 부자 부모까지 가져서 어느 부분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자녀에게 내 친구는 몇 등했어? 그렇게 묻는 것은 자녀를 몹시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와 존재하지도 않는 엄친아와 엄친딸을 비교하는 것은 자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엄친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친아, 엄친딸은 바로 자기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의 결정체만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지 사랑이 풍성하기를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총명이 없다면 그 사랑은 편협하거나 근시안적이기 쉽습니다.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이고도 온전한 앎을 뜻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전에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깨쳤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기에 부모님은 아들이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예배 후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는데 그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 예쁜 여학생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창피함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깨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한글만 알게 돼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자기가 할 줄 모를 때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운동을 할 줄 알게 되면 단지 결과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골프 선수가 클럽을 휘둘러 드라이브를 치는 것만 봐도 놀라고 퍼팅을 하는 것만 보고서도 감탄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발리로 공을 넘기는 모습만 봐도 눈동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넣을 때 어느 위치에 서는지, 공은 어디쯤 올리는지, 발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또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세상의 일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땅의 실상이 어떠한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구군이 기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땅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 오늘날로 하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박태환이나 김연아를 아십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챔피언이 된 선수,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됨됨이 성격 등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랑에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스테시스는 감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안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세상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한 적용력과 매우 난해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 통찰, 총명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엇을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배우기 원하는 분야의 책을 구입해서 읽거나 책의 내용을 더 넓고 더 깊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을 다닐 것입니다. 반면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연습이 완전함을 만든다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고 연습의 연습, 실천의 실천을 거듭할 것입니다. 서양에서 인재를 두 부류로 나눌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한 사람을 book smart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책을 통해 총명해진 사람입니다. 다량의 책을 읽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기만 하면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길에서 즉 경험을 통해서 배워 총명하게 된 사람을 street smart라고 합니다.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산전, 수전을 겪으며 노하우를 몸에 축적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북스마트의 사람을 인재로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발부둥치고 자신이 졸업하지 못했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규정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트릿 스마트의 사람들도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북스마트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스마트와 스트릿스마트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북스마트에게 지식이 있다면 스트릿스마트에게는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한 이상적인 인재를 딥 스마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도의 내적인 힘이 있고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전체를 보면서 중도를 지켜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성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가 그 둘을 겸비한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드리고 싶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세상에서 돋보이게 해 주도록 하는 것이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들은 아닌지요.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 외면하거나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농어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더 바른 가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사랑이 없어서 탄식소리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